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핵무기 감축을 위한 미국과의 양자 논의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미국 군축 담당 대사가 밝혔습니다. 로버트 우드 미 제네바 대표부 군축 담당 대사는 오늘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 연설에서 중국이 핵무기를 급적으로 증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미국은 핵무기 감축과 관련해 심도 있는 양자 교류를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은 현재까지 의미 있는 관여나 러시아와 진행하는 것과 유사한 전문가 수준의 논의를 구축할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태도가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또 미국과 러시아가 신전략무기 핵무기 감축 협정 뉴 스타트 5년 연장에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핵 위협의 추가 감축을 위한 가장 즉각적인 다음 우선순위는 우리의 전략적 경쟁자들과 양자 대화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 간 논의를 통해 핵 군축과 미래 무기 통제 조약의 토대를 닦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양측의 휴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휴전에 대한 그의 지지를 표명하고 이를 위해 이집트와 다른 파트너들과 미국의 관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무차별적인 로켓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권리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하는 데 있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교전 이후 전화통화를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휴전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측에 즉각적인 교전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덴마크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적대 행위 종식에 관심을 표명하면 미군은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직접적인 휴전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양측의 교전 이후 어린이 61명과 여성 36명 등 팔레스타인인 21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에서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8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군부의 시위 강경 진압 등으로 인해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80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체 집계이며 실제 사망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4,120명이 구금됐고 이 중 20명에 대해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총회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무기 이전 중단을 포함한 결의안을 당초 오늘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회원국들의 더 많은 지지 확보를 위해 표결이 연기됐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도 보건부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코로나로 4,329명이 사망했습니다. 반면 1일 신규 감염은 약 26만 명이 보고돼 몇 주 만에 처음으로 30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누적 감염자 수는 오늘 기준 2,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름 만에 500만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인도의 코로나 누적 사망자는 28만 명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인도 정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신규 감염 사례는 줄고 있지만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통제 불능 상태이며 특히 농촌 지역은 코로나 진단 부족으로 집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 서부 해안을 따라 대형 사이클론 타우 크게가 북상하면서 사이클론 대피소에서 코로나 대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올해 다보스 포럼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측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역 간 백신 보급 차이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상황으로 국제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하루 몇 시간 일하십니까? 한 달이면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노동기구 ILO가 장시간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내놓았는데 과로로 생명을 잃는 규모를 연간 수십만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000년에서 2016년 사이 세계 194개 나라의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한 겁니다. 지난 2016년 과로로 인한 사망자는 74만 5천 명, 2000년에 비해서 29%가 늘었는데 특히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이 19%, 심장질환 관련 사망이 42%가 늘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의 노동자들, 남성, 그리고 중년층 이상의 사망자가 많았고요. 한 주에 55시간 이상을 일하면 35시간에서 40시간 근무자들보다 뇌졸중 위험은 35%,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17%가 더 높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인 지금 이 연구 결과에 더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택근무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노동시간이 더 많아졌고요. 그만큼 과로사 위험이 더 커졌다는 우려입니다. 또 수면 부족으로 인한 치매 발병이나 흡연 이력에 따른 다양한 병증처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후유증도 수십 년 후에 사망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개발계획 중국 우주굴기고요.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19일 수요일에 북한은 맑겠습니다. 또 낮 기온도 크게 올라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강한 햇볕에 자외선을 더 신경 쓰셔야 할 날입니다. 아침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함경남도 장진입니다. 4도, 양강도는 5도에서 6도에서 시작되고 강원도 장전원산 16도에서 아침이 시작됩니다. 낮에는 선봉이 16도, 삼전은 21도에 머물겠지만 함흥은 31도까지 오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도 보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13도에서 시작돼 낮에는 28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 13도에서 24도, 개성은 11도에서 25도입니다. 원산 16도에서 30도, 함흥 8도에서 18도, 청진은 10도에서 1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연일 계속되면서 민간인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2천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배우자를 못 찾는 남자가 3천만 명에 달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가자지구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8일 새벽부터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서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고요. 하마스도 전날 밤부터 이스라엘 전향해서 로켓포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네, 양측의 피해가 더 커졌겠는데요?
네, 18일 양측 공격으로 얼마나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당장 파악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적어도 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 명에 달합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도 10명이 사망했고 200여 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는데요. 18일에도 이스라엘인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주에 중부 로시에서 일단의 아랍계 주민들의 공격을 받고 그동안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민간인 희생자는 얼마나 됩니까?
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희생된 어린이만도 59명, 여성이 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 가운데 하마스 대원이 120명 이상, 이슬라믹 지하드 대원이 25명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마스 그리고 이슬라믹 지하드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하마스 시설물을 집중 폭격하고 있다고요?
네,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지난 10일 공습을 시작한 이래 주로 가자지구 중심도시인 이 가자시티에 있는 하마스 건물과 주거시설에 맹폭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7일에도 하마스가 구축한 지하터널 약 15km를 더 파괴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또 이날 종교 담당부가 들어서 있는 5층짜리 건물을 폭격하고 이슬라믹 지하드의 가자지구 북부 사령관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가자지구 주민들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군의 연일 계속되는 폭격에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적어도 3만 8천 명 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임시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있어서 음식과 식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요. 여기에 전기 공급까지 불안정해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지금 이 제한된 시간에만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정부는 현재 어떤 입장인가요?
네, 당분간 공격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7일 이스라엘군 최고 사령관들과 회의한 후에 이스라엘은 테러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국민에게 평화와 안보를 되돌려주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한 작전은 계속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하마스도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인가요?
네, 하마스 측 대변인은 전쟁 범죄자 시오니스트 적들이 지난 몇 시간 동안 주거시설인 아파트와 주택을 집중 폭격했다고 비난하면서 즉각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테라비브에 대한 로켓 공격을 재개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오니스트란 이 유대민족주의자란 뜻인데요. 이슬람권에서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네, 국제사회 중재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네, 유럽연합은 18일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 또다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사태를 논의했고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조만간 또 네타냐후 총리와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말하는 등 주요국 정상들이 바쁘게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총리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백악관이 17일 두 정상 통화 후에 보도문을 통해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의 무분별한 로켓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 방위권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휴전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이집트 등 다른 협력국들과 함께 중재에 나서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다른 나라와 더 공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천만 회분을 오는 6월까지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번 미국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별도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지원 계획을 발표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행한 연설에서 국내적으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을 돕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일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이 지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보내려는 백신은 어떤 종류인가요?
네, 화이자, 모더나, 잔슨앤잔슨사 백신 3종인데요. 이들 백신은 모두 미국 정부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들입니다. 미국 정부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러면 이 백신들을 어느 나라에 보낼지 이것도 밝혔습니까?
그건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며칠 안에 미국 정부의 기준에 대한 발표가 좀 더 나올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현재까지 450만 회분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제공됐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총 물량이 8천만 회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많은 거라면서 다른 나라들이 전 세계에 제공한 백신보다 5배나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은 어디든 백신을 공유하겠지만 다른 나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백신을 사용하진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주요 매체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른바 백신 외교를 에둘러서 비판한 거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이 백신을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의 논란이 커지고 있네요.
네, 중국과 러시아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자체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나마 중국의 이 시노팜은 이달 초에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승인을 받았지만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를 비롯해서 다른 백신들은 국제인증을 받지 못한 백신들인데요. 하지만 백신 접종이 절실한 나라들의 이 백신 공급을 무기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반응을 볼까요?
네, 테드로스 아자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국제보건을 위한 미국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대만이 생명과 삶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총장은 또 이날 화상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간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높은 감염을 겪고 있다면서 모든 곳에서 끝날 때까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인도죠?
네, 인도는 최근 확진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반면에 사망자는 18일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하루 사망자가 4,330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화장이나 매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신이 쏟아져 나와서 일부 주민들은 강에다 시신을 내다버리는 일도 있어 실제 수치는 훨씬 높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여기에다가 대형 사이클론이 17일 밤에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에 상륙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가보겠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남초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는 소식이네요.
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이 최근에 공개된 중국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인데요. 중국 안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남성이 3천만 명에 달한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3천만 명이라면은 북한 등 웬만한 나라의 총 인구보다도 많은 겁니다.
네, 자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적어서, 그러니까 남성이 더 많아서 그런데 이렇게 남초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짐작하시겠지만 여자아이보다도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시안 자오충 대학교의 지앙 콴바오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지난 1980년부터 2020년 사이에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의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태어난 걸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아주 오랫동안 유지했던 이른바 한자녀 정책. 이 한자녀 정책이 남초 현상을 조장했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녀를 하나만 허용하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의 성을 미리 감별해서 여자아이면 낙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이 한자녀 정책을 공식 폐지했습니다.
네, 남아선호 사상이 남초 현상을 불러왔네요.
맞습니다. 독일 비리츠 브루크 소재 율리우스 막시밀리안 대학교의 비온 알퍼만 교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이런 경향이 변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남아선호 성향이 변하지 않는 한 성비, 불균형은 계속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어떨까요? 최근에 태어나는 아이들 사이에는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해 중국에서 신생아 1,200만 명이 태어났는데요.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의 비율이 111.3명꼴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이 비율이 여자 100명당 남자 118.1명이었는데요. 세계 평균은 여자 100명당 남자 105명입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지난해 태어난 남자아이들 가운데 미래에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알코만 교수의 계산으로는 2020년생 남자아이들 가운데서 60만 명이 나중에 커서 같은 나이대의 배우자를 찾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는 배우자를 못 찾는 남성이 나중에 육체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네, 중국 사람이 노년에 배우자나 자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은 이런 관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자, 성비 외에도 이번 중국 인구조사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요?
네, 낮은 출산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중국이 적정한 인구를 유지하려면 여성당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는데요. 1.3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칸 아웃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 법규를 심리합니다. 미국에서 사실상 임신중절 합법화 판례였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이번에 시험대에 오른 건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3,900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7월부터 새로운 양육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어서 연방정부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제한법을 심리하기로 했다고요?
네, 연방대법원이 17일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법이 타당한지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시시피주는 임신 15주 이후에는 임신 중절 수술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었습니다. 미시시피 주정부 측이 여기에 불복하면서 연방 대법원까지 사건이 오르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연방 대법원의 성향이 보수 쪽으로 완전히 굳어진 이후에 다루는 첫 번째 이 중절 관련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낙태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데요. 이 보수 쪽에서는 태아도 생명이라는 이유로 이 임신 중절을 반대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진보 쪽에서는 이 중절 시술을 하는 게 여성의 신체 결정의 자유에 관한 이 권리라는 입장 때문에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법관 9명 가운데 6대 3으로 보수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50여 년 전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가 이번에 뒤집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의 판례라면 그 유명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 주에서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 이 중절 시술이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 연방 대법원이 7대 2로 이 중절 시술을 금지하는 게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태아가 어머니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임신 23주에서 24주가 되기 전에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가명과 검사의 이름을 따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판결은 여성의 임신 중절에 관한 권리를 개인의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낙태를 최초로 합법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법원에서 다루게 될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018년 이 공화당이 장악한 미시시피주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인데요. 임신 15주 이후로는 이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의료적으로 응급한 상황이거나 태아한테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데요. 미시시피주의 산부인과 의료시설인 잭슨 여성건강센터가 새로운 법규에 항의해서 미시시피주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네, 자, 대법원이 이 사안을 심리하기로 했는데 반응 어떻습니까?
네, 린 피치 미시시피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주정부의 낙태 제한 법률이 합헌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피치 장관은 미시시피 주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여성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뜻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태아를 보호하는 미시시피주의 법적 권리를 수호하고 여성들을 옹호하는 일에 계속 전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통해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히고 각 주정부가 낙태를 제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임신 중절 시술을 지지하는 쪽이 있죠. 그쪽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지지하는 쪽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신 중절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인 재생산권리센터 측이 성명을 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이 판례가 뒤집히게 된다면 20여 개 주가 임신 중절 시술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될 거라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 대법원의 심리가 바로 시작되는 겁니까?
네, 하는 오는 10월에 시작하는 다음 회기에서 이 대법원이 본 사안을 다룰 것으로 보이고요. 이 최종 결정은 내년 봄이나 한 내년 여름쯤에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궁금한데요. 그 로 대 웨이드 사건 이후에 이렇게 대법원에서 낙태에 관해서 다룬 적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있긴 있었는데요. 지난해 6월에는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제한법 관련 소송을 대법원이 다뤘습니다. 당시에는 대법원 구성이 5대 4로 보수가 우위였지만 루이지애나주의 이 제한법규를 위헌으로 규정을 했었는데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적 의견에 가세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네. 자,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제한법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임신 중절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주 안에 있는 낙태 허용 진료소 숫자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여성들이 루이지애나주 내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중절 시술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시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네. 자, 로버츠 대법관은 당시 왜 이 루이지애나주의 낙태법, 그러니까 중절 시술을 위헌으로 받은 걸까요?
예, 당시 로버츠 대법관이 보충 의견을 냈는데요. 기존의 선례를 따른 결정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신 중절을 제한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완화된 기준을 두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소송에서는 임신 중절을 제한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을 암시한 걸로 풀이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대법원의 구성이 6대 3, 그러니까 보수가 절대 우위인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루이지애나주의 관련 법규의 판결을 할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그리고 브렛 캐버너 대법관이 루이지애나주의 관련 법규를 합헌이라고 판단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합헌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인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도 합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베럿 대법관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임신 중절 권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인데요. 이 베럿 대법관이 그래서 지명이 됐을 때 이 진보 진영에서는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그때부터 나왔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여러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네. 2008년에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은퇴한 뒤에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일부 주에서 임신 중절을 제한하는 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1992년에 연방대법원이 여성들의 중절 권리를 다시 인정했을 당시에는 케네디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합류했었습니다.
네. 자, 임신 중절 시술에 대한 대통령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을 임명하면서 로 대 웨이드 이 기존 판례를 뒤집겠다 이렇게 약속하기도 했었는데요. 반면에 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이 개인적으로는 이 중절 시술을 금지하는 가톨릭 신자이기는 하지만 여성들의 이 중절 시술 권리를 확대하는데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오는 7월부터입니다. 새로운 양육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죠?
네.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양육비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재무부가 17일 발표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세액공제 조치는 미국 노동자들과 근로가구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는데요. 그 메시지는 바로 도움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치가 어떤 근거로 시행이 될까요? 먼저 자세한 소식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3월 발효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피해 보전 관련 경기 부양책에 따른 조치입니다. 가계에 여유 자금을 좀 넣어주고 시중에 돈이 돌도록 하는 정책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 1인당 최고 1,400달러씩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양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규정했는데요. 이거를 7월부터 집행하겠다고 이번에 발표한 겁니다.
네. 양육비 세액공제 혜택 얼마나 확대한 겁니까?
네, 기존에는 공제 한도가 연간 2,000달러였는데요. 이 부양책에서는 6살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최고 3,600달러로 높였습니다. 또 6살부터 17살까지 자녀는 연간 최고 3,000달러인데요. 1년 동안 이런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을 2021년 그러니까 올해 이 소득세 정산에 미리 반영을 해서 그 차액을 현금으로 선지급하는 겁니다.
네, 실제적인 금액을 좀 보죠. 구체적으로 가구당 얼마씩 받게 되는 겁니까?
네, 6살 미만 자녀가 있으면 1인당 월 최고 300달러를 받게 됩니다. 6살부터 17살까지 자녀의 경우에는 최고 250달러가 한 달에 지급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살과 13살짜리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매달 550달러를 현금으로 받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17살 자녀가 한 명 더 있다고 치면 이 자녀 3명 몫으로 한 달에 총 800달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 17살까지 아이가 있는 가정은 모두 이런 돈을 매달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지는 않고요. 고소득층은 일부 제외가 됩니다. 그렇더라도 미국 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88%가 지급 대상이라고 재무부가 밝혔는데요. 한 3,9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선은 부부 합계의 연간 소득 15만 달러인데요. 그보다 소득이 많은 가정은 점차 수급액이 줄어들고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5일에 지급되게 됩니다.
네. 자, 7월부터 12월까지는 6달이거든요. 1년 동안 적용하도록 한 공제 혜택 확대 그 혜택이 이 절반만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 그렇지는 않고요. 나머지 절반은 일괄 지급됩니다. 내년에 각 가정이 소득세를 정산할 때 이 부양가족 공제 항목을 통해서 나머지 절반을 환급받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합니까?
뭐 따로 할 일은 특별하게 없다고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7월부터 해당 가구들의 돈이 들어가는 건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세청 IRS에 이미 등록된 은행 정보를 활용해서 지원금이 각 가정의 계좌 이체가 됩니다. 관련 정보가 부족한 가구의 경우에는 주소지로 수표를 발송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 등을 소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다고 재무부가 17일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조치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아동 빈곤율이 절반까지 낮아질 거라는 전망을 주요 언론의 전문가들이 밝혔는데요.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양책 실시 이후에 시중에 이미 돈이 많이 풀린 상태인데 더 많은 자금이 공급되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인데요. 정부 재정 부담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관련 자금으로 연간 최고 1,000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바이든 행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연장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복지 투자 정책인 미국 가족 계획에 이런 항목을 담았습니다. 양육비 공제 확대를 2025년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정부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제한한다고요?
네, 연방정부 소유 건물과 주택 등에 새로운 환경 기준을 도입합니다. 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건물 성능 표준을 마련할 거라고 17일 백악관이 발표했는데요. 랄리 자이디 백악관 기후 담당 부보좌관은 건물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이 자주 관과되고 있다면서 정부 전체가 이 기회를 향해 접근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기회를 향해서 접근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는 2035년까지 탄소 배출이 전혀 없이 전기를 만드는 100% 청정 전력을 달성하겠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공약했는데요.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는 사안이라서 이 관계 부처들이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범을 보여서 민간에서 따라오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주요 매체들이 해설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부처들이 이 일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담당 부처인 에너지부가 주요 사업을 이끌고요. 환경보호청과 조달청 등이 각 기관 간의 협력을 조율하는 길에 참여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설명했습니다. 긴밀한 정무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서 연방 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향한 수단과 방법들의 진전 상황을 추적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연방 정부 건물에 도입하려고 하는 건물 성능 표준이라고 하셨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직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탄소 배출 수치에 관한 계산법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면서 진전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규정이 담길 거라고 백악관이 설명했는데요.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총 면적 1억 8,600만 스퀘어피트에 달하는 연방정부 소유 건물이 대상입니다. 백악관은 이와 별도로 또 이날 친환경 에너지 정책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네. 자, 백악관이 소개했다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 두 가지 어떤 겁니까?
네, 하나는 이 난방기구 등의 에너지 스타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에너지 스타는 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공산품을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탄소 배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됩니다. 다른 하나는 업계 장려책인데요. 탄소 배출 저감 기술 개발에 대규모 지원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환경 정책에 공을 들이는 이유, 그 이유가 중요하겠네요.
예,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현안이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강조했었습니다. 미국이 국제적인 공조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탈퇴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주요 국가 정상들을 원격 초청해서 기후 정상회의도 열었는데요. 당시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최근 중국 화성 탐사선이 화성 표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자체 우주정거장 건설에 필요한 동체 일부를 발사하는 데도 최근 성공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개발 계획이 눈길을 끕니다. 중국의 야심찬 우주개발 계획은 이른바 우주굴기로 표현하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중국 우주굴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우주 굴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창한 이른바 중궁의 꿈 가운데 중요한 항목으로 꼽힙니다. 중국의 우주 개발 의지는 매년 4월 24일을 우주의 날로 정한 것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我国 성공的 发射了 第一颗 人造 地球 卫星.
중국은 지난 1970년 4월 24일 자국의 첫 번째 인공위성인 동펑홍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동펑홍 1호 발사로 당시 중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 인공위성 발사국이 됐습니다. 이후 중국은 1999년 자국 역사상 처음으로 무인 우주선인 선저우 1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중국은 지난 2003년 10월엔 사람을 우주에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주선 선저우 5호에 탄 중국 최초의 우주인은 당시 21시간 동안 우주에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뿐입니다.
Chinese National Television broadcast Thursday's evening launch live to the world.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뒤 중국은 우주 개발에서 점점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먼저 2007년 중국 창어 1호가 달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또 2011년 9월에는 실험용 우주 정거장인 텐궁 1호를 발사했고 이해 11월엔 무인 우주선 선저우 8호가 텐궁 1호와 도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2013년 12월엔 중국 무인 우주선이 달에 착륙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2019년엔 창어 4호를 달 뒷면에 착륙시킴으로써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우주선이 달 뒷면에 착륙한 것은 창어 4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1월에 발사된 창어 5호는 달 표면에서 표본을 채취한 뒤 이해 12월 다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Xu Dajiu, head of China's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attended the meeting.
중국은 달 탐사 외에 화성 탐사에도 나섰습니다. 2020년 7월 중국은 화성 탐사선인 텐원 1호를 발사했고 텐원 1호는 올해 2월 화성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화성 궤도를 돌고 있던 이 우주선은 착륙선과 로봇을 화성 표면에 착륙시켰습니다. 이 밖에 중국은 2022년까지 자체 우주 정거장을 갖춘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또 2025년까지 인류 초체로 달에 기지를 세우고 그 뒤 5년 안에 사람들을 달에 보낸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중국 우주 굴기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1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파나마 운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파나마 운하 주변 지역에 대해 경제적으로 중요한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시기에 일부 남미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아메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베네수엘라도 국가 부채에 시달리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영국과 독일에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들 두 나라에 대한 국채 상환을 거절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무력을 써서라도 국채를 상환받아야 한다면서 강력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결국 두 나라 함선들이 베네수엘라 항구를 봉쇄하고요, 모든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함선들은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연안 지역에서 포격이 시작되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관련 국가들의 국제상설 중재 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상설 중재재판소는 1899년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모여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한 다음 1901년 헤이그에 설치한 국제재판소입니다.
베네수엘라 국채 상환 문제는 헤이그 국제중재재판소에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서로에게 한포를 쏘며 전쟁 위기로 치닫는 것보다 이 문제를 네덜란드 헤이그로 가져가서 국가 간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재판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영국과 독일, 베네수엘라는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베네수엘라 항구들에 내려졌던 봉쇄 조치도 끝났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채 상환 문제가 해결되고 2년이 채 되지 않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국내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혁명 세력과 독재 정권은 외국의 진빚을 갚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미국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미 합중국은 도미니카 공화국이 국채 상환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놓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남미 국가들의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보장했던 만큼 그 선언에 따라 미국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수입 관세를 징수하는 일을 넘겨받겠습니다.
미국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둬들인 수입 관세의 45%를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에 지불하고요. 55%는 부채 상환으로 쓴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미국의 제안에 동의했고요.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일부 남아메리카 지역 국가들과 카리브 연안 지역 국가들은 과연 미국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찰 역할을 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누구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반대하며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이 암살되자 부통령에서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맥키니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이미 자신의 힘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될 준비가 돼 있었고요.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의 입지를 충분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간부들과 당 지도부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재임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이나 고용주들은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대기업을 통제하려고 한다면서 사업하기 힘들다고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그 분노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대기업을 압박하는 경제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게 뻔한데 그렇게 되면 이번 선거에서 기업인들의 지지를 받는 건 물 건너가게 되겠죠.
공화당 간부들은 기업인들과 고용주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면 재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권자는 사회 개혁을 위해 맞서 싸운 루즈벨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받는 데 유일한 경쟁자는 오랜 기간 상원의원으로 있었고요.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자는 공화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일부 공화당 간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치렀던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하원 의원 같은 진보적 성향을 가진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원들은 좀 더 보수적인 후보를 원했습니다. 민주당은 뉴욕주 판사인 엘턴 파커를 대선 후보로 지명하고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과 맞서게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엘터 파커 후보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인기만큼 선거에서도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1905년 3월 4일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이날 취임 연설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에 위기를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위기는 반드시 해결돼야만 합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시네마 English, you guys. My name is Evelyn.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화 Murder Mystery 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결혼 15년 차인 뉴욕 경찰 닉과 미용사인 아내 오드리. 둘은 결혼 후 처음으로 낭만적인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남편 닉이 잠든 사이 아내 오드리는 잘나가는 사업가 찰스를 만나며 인연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들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Across the pond 한번 들어볼게요.
What brings you across the pond?
It's my honeymoon.
Where's your husband?
Dead. I'm asleep. Dave's dead, dead asleep.
Sir, if you don't return to your seat, I'm gonna have to call.
Cops.
Hey!
Hi, honey!
We've actually been married for 15 years, but we just have been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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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busy.
What brings you across the pond? Pond 하면 연못, 호수를 가리키죠. 하지만 across the pond는 단순히 연못을 건너가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라는 표현입니다. Across the pond means over the Atlantic Ocean, as in the other side of the Atlantic Ocean. 미국에서 유럽을 갈 때 I'm going across the pond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Across the pond. 특히 이 표현은 영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영국을 가리킬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I'm going across the pond. 나는 영국에 갈 거야. 예를 들어 미국에서 He's from across the pond 라는 표현을 들으면 그는 영국에서 왔어. 그는 영국 사람이야 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재벌인 찰스는 호화로운 요트 파티에 닉과 오드리를 초대하고 설레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요트 안에서 둘은 갑자기 억만장자를 살해했다는 황당한 누명을 쓰는데요. 과연 이들은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대서양을 건너, across the pond. 한 번 더 들어볼게요.
What brings you across the pond?
It's my honeymoon.
Where's your husband?
Dead. Asleep. Dave's dead asleep.
Sir, if you don't return to your seat, I'm gonna have to call.
Cops.
Hey!
Hi, honey!
We've actually been married for 15 years, but we just have been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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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busy.
오늘의 표현은 대서양을 건너, across the pond, 였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